그런 날들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늘에 가서 우리가 참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의 기쁨을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미리 이 세상에서 그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안식일날 이 시작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이 되니까요. 안식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찬미를 이렇게 하면은 낮에 찬미하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조용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가사가 가사 한절 한절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귀한 약속 나의 마음에 항상 흘러넘치네. 여러분들 신앙 삶에도 그렇습니까? 가슴에 항상 흘러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해 주 언제든지 계시네. 아, 늘 하나님께서 옆에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신앙인의 고백이죠.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자,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인지 몰라요. 귀한 약속 주의 사랑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형용을 못한대요. 그러나 그것이 눈 감으면은 그 귀한 약속이 말로는 못하지만은 그 귀한 약속이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재림 교회에 재림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께서도 대총회를 다 가보셨겠지만은 그 지하실에 이렇게 뭐 지하실도 반 지하실이 좀 내려가시면은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가운데 한복을 입은 여인도 있고 있는데 그 초기문집에 있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 하늘로 향하는 이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그 그림 큰 한 벽을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 그림에 긴 이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서 여행하는 하늘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는 재림 성도들의 그 대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한복 입은 사람도 그려놓고 뭐 이 각 나라 그 이 중국 사람이 입는 옷, 일본 사람이 입는 기모노 뭐 이런 것을 다 이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다 재림 교인들 중에 모델을 해서 한 사람씩 그려놓는데 그 중에 한국 이 재림 성도를 대표해서 한복을 입은 여인을 그린 그 여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 여인이 바로 이강수 목사님 사모님을 모델로 해서 그려놨어요. 우리 사경의 강사님으로 한번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딱 보면은 재림 성도들이 주님께서 제일 앞장서서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시는 그 하늘 길을 향하여 하늘 도성을 향하여 가는 그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대총회라는 곳을 제가 재림 교인이 이렇게 되고 나서 처음 이렇게 가보고 참 우리 교회의 그 믿음의 산실이고 또 모든 세계 교회를 다 이끌어 나가는 그런 대총회. 아, 정말 얼마나 제가 감동이 컸고 또 거기에 일하시는 대총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얼마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지를 그때 당시에 제가 피부로 직접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25년 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늘 재림 준비를 위한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신앙을 했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한 찬양이 597장이에요. 그래서 597장이 참 가사를 다 외울 만큼 그렇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 예수님 다시 올 때가 혹 밤이나 아침일까? 참 언제 주님께서 오실까?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 때저문 황혼일런지 해돋기 전 새벽일지 주 예수님 명하신 말씀 내 등불을 밝히 켜고 늘 깨어 기다리다가 주 맞으라 하셨네. 언제나 깨어라 깨어 늘 고대하라. 주 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이 찬양을 우리가 참 많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아마 2000년이 되면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0년 그리고 오시고 난 후 2000년 해서 6000년이 차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1000년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2000년 되었을 때 정말 주님의 재림을 더 갈급하고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덧 13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40대였던 분들은 50대가 되었고 50대이셨던 분은 60대가 되었고 60대였던 분은 70대가 벌써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재림하실까요? 주님의 재림은 정말 그럴까요? 매 10년마다 이렇게 끊어서 예수님께서 10년이 지난 후에 오실 것이다. 데케이드, 그렇죠. 그렇게 예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센츄리, 100년 단위를 끊어가지고 100년째 그때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밀레니엄, 이 천년을 통해서 천년째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이 프랑스의 클루리라는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 중에 클레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클레버가 그렇게 유명한 수도사는 아니었는데 1세기가 1 데케이드 그러니까 천년이 그 끝났을 때 그때 있었던 이 사람들이 1000년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꼭 재림하실 것이다. 그 천년째 재림하실 것이다. 하고 고대했던 그 유럽의 그때 당시에 그 풍경들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에게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주 1999년 그러니까 이제 1년만 더 지나면은 천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유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천년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999년이 끝나갈 점에 되어서 계시록과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그 재앙이 이제 곧 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999년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을 특별히 그들이 13장을 특별히 그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재앙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난리가 있을 것이고 소문과 소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회로 넘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매질을 당할 것이고 임금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설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매질을 당하고 임금들 앞에 서고 복음이 신속하게 온 세상에 이렇게 전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공회에 넘겨짐을 당할 것이고 아비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아비를 고발하고 형제가 부모를 대적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창조 이래 그 같은 환난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은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고 그리고 해, 달, 별, 그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고 인자가 그때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너희들이 교훈을 받아라. 잎사귀가 무성하게 푸르게 이렇게 나면은 여름이 곧 가까운 줄로 알라. 그러면서 이런 징조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임박함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제 준비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당시에 기록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사람들이 이제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을 남겼는데요. 첫 번째 부류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줬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복받은 거죠. 999년도에는. 근데 왜 그렇게 나눠줬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너희는 내가 추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어느 그룹이에요? 양과 염소 중에? 주지 아니하였고, 염소 그룹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책망을 주님께 들을까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들을 999년도에 나눠줬대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특별히 가장 예루살렘에서 성스러운 곳이 어딘가? 예수님께서 이 시신을 안치했던 그 무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그곳이 제일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999년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이 되고 해가 지고, 그리고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이 세 부류로 사람들이 나눠졌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은 너무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웃음으로 넘긴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그것이 큰 실망이 되어가지고, 아마 이 실망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도와준 사람이 더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았대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더 기회를 가지고 재림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재림의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소동이 많이 있었죠. 아마 수천 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1914년을 재림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밖에 나가서 미쳐서 풀을 먹고 소처럼 그렇게 하는 그 7년, 그 7회를 계산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것이 191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을 처음 시작한 찰스 러셀은 1914년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정하게 되었어요. 근데 1914년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서는 이 1914년을 예수님께서 재림은 하기는 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하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 재림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1844년 10월 22일 제가 그 장소를 가봤거든요. 그 햄턴이라는 그 뉴욕에 있는, 그 뉴욕 외곽에 있는 윌리엄 밀러 농장. 농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큰 농장인데요. 그 농장에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당도 있고, 이 연구하는 성경을 옛날 그때 연구했는 그 자택도 지금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근데 그 농장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동쪽이 환하게 이렇게 보이는, 앞이 탁 트여 있는 아주 평평한 넓은 바위가 있어요. 이게 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 기록에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그 바위에 10만 명이 모였대요. 10만 명. 그 햄턴이라는 그 지역. 그러니까 이 재림 운동이, 밀러의 재림 운동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요. 10만 명이 그 햄턴 그 지역으로 그리고 그 농장 시골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다면 정말 그 재림운동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고대하고 어떤 분들은 다 이렇게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침례를 줘야 되었어. 그렇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얼음을 깨고 침례 예식을 하고 그래서 결국 급성 이 감기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만 명이 모여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동쪽에서 오시니까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질 때 오겠지. 그런데 해가 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자정 12시 돼가지고 아마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시계를 아시고 12시 돼가지고 오실 것이다. 자정까지 기다렸어요. 자정까지 기다렸더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새벽에 오실 것이다. 지금 우리 찬미가도 불렀는데 혹 새벽일지 어떻게 아느냐고 새벽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이 밀러의 재림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마 수십 명이 수십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10만 명이 그곳에 왔는 걸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월 22일 날 재림하시지 않으시고 그 날짜가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또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한 그룹은 완전히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정말 왜 예수님께서 이 날짜에 너무나 분명한데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2300주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소 지성소 대속제일 그리고 2300주야 지금 우리 가정공부 계속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왜 재림하시지 않았을까 연구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하는 그룹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그 그룹을 찾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이람 에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크로지얼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옥수수밭을 지나다가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계시 가운데 그들이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게 되었어요. 하늘 성소를. 그래서 하늘 성소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 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우리 재림 성도들은 조사 심판의 기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1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실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히 오실까요? 날짜는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끝부분하고 7장까지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그때 999년 당시에 사람들이 연구했던 마가복음 13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볼까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징조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30절까지 이제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화과 나무에 만약에 여름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이 세상은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가 벌써 나왔습니다. 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름이 너무나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와 같은 29절에 이와 같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 다음에요, 31절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31절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징조를 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그 비중과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무게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31절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을까요? 여러분 찾으셨으면은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야, 참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인을 찍으신 거예요. 도장을 찍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가 잘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분명히 진실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00% 다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100%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언제 그분이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늘 준비된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하라. 주 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이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6장 1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6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장에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있었고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이고 세 번째 인은 검은 말이고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이고 다섯 번째 인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외침.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12절부터예요. 그리고 7장에서는 그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여섯째 인까지 떼어졌을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그 인이 떼어졌을 때 오는 그 환난 가운데서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그것을 6장 마지막에 질문하면서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을 7장에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이 되면은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1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기 총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개정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검은 물감을 들인 그 검은 옷처럼 그렇게 새카만 검은 천처럼 그런 깜깜함을 총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큰 환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종이 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 하늘이 종이 축 말리듯이 떠나간 데서 제가 저 목회실에 종이를 이렇게 진짜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어요. 그 여러분들 앞에 한 펴서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종이를 똘똘 이렇게 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참 나눴다가 펴니까 금방 이렇게 다시 원 상태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제가 말아놨었는데 못 가져왔네요. 그 다음에 15절.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고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그리고 장군들과 이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마 그들이 누리는 그런 영화, 그런 것을 나타낼 거예요. 아마 부자들이고, 그렇죠. 권력이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야, 참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렇죠?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재림을 탁 이렇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 이렇게 권세를 가졌던 이런 사람들, 부자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들, 목적이 달리 있던 사람들, 가는 방향이 달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바위가 자기들 앞에 이렇게 떨어져서 가려가지고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에는 기도를 하네요.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가리우라. 아마 그들도 그들의 그때 당시에는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 앞에서 그분만이 그들을 가려줄 수 있는 분인 것을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바위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도록 얼굴을 가려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장면 앞에서. 그 다음에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해서 6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 일곱 인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 해석은 히스토리컬, 이 역사적 관점에서 예언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역사적 그 관점에다가 두고 예언을 늘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300주야도 그렇고 70주야도 그렇고 그것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그 70주야의 마지막 한 주의 절반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 한 주가 끝나는 정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교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이방인에게까지 다 증거되는 그 70주야에 대한 그 예언 그리고 1844년 그때까지 2300주야가 끝나는 그런 예언 전부 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일곱 교회도 보면은 다 BC 1년부터 100년까지 100년부터 몇 년까지 해서 다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시대 때 있는 교회의 유형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역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책을 제가 그대로 스캐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첫째인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 꼭 같은 그런 시기 초기 교회 시대 그리고 둘째인은 AD 31년부터 100년까지예요. 그렇죠? 둘째인은 스머나 교회 이 박해 시대 때예요. 박해가 굉장히 제일 많았을 100년부터 313년까지. 그리고 셋째인은 버가모 교회, 이 세속화 시대. 박해를 하다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굴로 숨고 믿음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그리스도인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이 세속화 물결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13년부터 538년까지. 이 538년부터는 종교 암흑 시대예요. 그렇죠? 그것이 넷째인 이 암흑의 그런 그 재앙이 있는 이 넷째인 그리고 다섯째인 이것은 4대 교회인데 종교 개혁이에요. 1517년은 말틴 루트가 비텐부르크 그 독일에 있는 그 교회 문에 95개 조항을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박았던 못을 박았던 그 해가 1517년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째인은 1517년부터 1798년 교황이 몰락하는 그때까지 기간. 그리고 여섯째인은 재림운동과 총말이에요. 일곱째인이 이제 8장에 일곱째인이 떼어질 때 그때 세상 끝이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인은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그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를 묘사한 것이 여섯째인이에요. 그 종말적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곱인은 세상의 종말 때까지 전개되는 각 시대의 사건들을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히 시대별로 종교적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니까 작년이 그랬겠죠. 종교적 사건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의 모든 교회의 역사를 포함한 그 계시가 이 일곱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나무가 있습니다. 이 통나무는 오래되면 이제 썩게 되죠. 썩으면은 많은 곤충들이 그 통나무에 집을 짓고 산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곤충들이 뭘까요? 개미들이래요. 이 개미들이 통나무 그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이 집을 짓고 이렇게 산대요. 근데 비가 오고 해가지고 통나무가 이제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강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통나무 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는 통나무 속에 있는 개미들은 몰라요. 그곳에서 여전히 집을 짓고 짝짓기를 하고 알을 까고 일을 하러 다니고 또 자기 구역을 침범했다고 싸우고 그렇게 그 안에서 온갖 일상적인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통나무를 보고 있는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보여요. 근데 그것이 급물살을 타고 흘러가면서 이제 폭포를 향해서 큰 낭떠러지를 향해서 통나무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곤충을 저처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개미들을 좀 구하려고 그 통나무에다가 밧줄을 얹었어요.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밧줄이 통나무에 걸려서 개미들이 이제 통나무에서 나와서 밧줄을 타고 나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밧줄을 타고 빨리 나오라고 물가에서 큰 소리로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곤충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영역이 너무나 행복하고 할 일도 많고 집도 더 늘려야 되고 정말 이 싸움도 더 많이 해서 영토도 더 넓혀야 되고 권세도 더 이렇게 넓혀야 되고 여왕은 또 후손들도 많이 늘려야 되고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물가에서는 소리를 질러요. 밧줄을 타고 나오기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나오지 않고 결국 급물살에 휩쓸려서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에게 가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곧 유황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 긴박한 사실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전하러 온 그 천사들에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어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치다 외치다 이제 가족들에게 갔습니다. 세 딸이 있었는데 세 딸이 다 약혼을 했어요. 사위 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롯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것이 농담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아니, 우리 장인이 연세가 조금 드시더니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 하시는 모양이다고. 다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그렇죠? 어쩌면은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재림 성도로서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시록의 표현으로 보면은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는 재림 성도들이 신앙의 옷을, 제일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깨끗한 옷을 입었나요?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면서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어쩌면은 우리가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 통나무에 있는 그 곤충들처럼 정말 바깥에서 크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물소리, 세상 돌아가는 소리 거기에 다 휩쓸려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그 세상의 소리에 다 묻혀버려가지고 그렇죠.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은 어쩌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그런 불행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사도 베드로는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먼저 믿음을 구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특별한 그런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름을 받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호소하시는 그 말씀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실제로 재림 성도이지만은 100% 믿지 못하고 오늘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임박한 이 재림의 시기를 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재림을 보지 않도록 돌로 내 얼굴을 가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7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7장에 관한 것은 이제 to be continue next week에 또 넥스 위크는 안 되겠네요. 그 다음 주에 안 되겠네요. 하여튼 다음 제가 할 때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셔서 정말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때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찍 재림의 그 중요성과 또 그 기별과 그 확실성을 가르쳐 주셔서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그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그 성도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서 있고 그 믿음을 지킨 자만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 고모라성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신앙한다는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결코 멸망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꼭 이루어질 그 주님의 재림을 100% 신뢰하고 믿는 재림 성도로서의 신앙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저녁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재림 성도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삶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